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9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769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 하시리라.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하니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아멘. 이 시간에는 욥의 오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 좋은 어느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핍박을 받으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때마다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를 불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서 신방 온 성도들이 시어머니를 전도했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늘 며느님이 어머님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내 며느리는 왕내숭입니다. 기도한다기에 들어가 보니 시어미를 이기자는 노래만 부르고 있습디다. 다시 성도가 물었습니다. 무슨 찬송을 불렀는데요? 시어머니는 곧장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너 시험일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일 이겨 새 힘을 얻고.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물리치고 이기라는 찬송을 부르는 줄 알고 오해하고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며느리를 더 미워하고 핍박한 것입니다. 이처럼 오해는 가까운 사람을 멀어지게 만들고 좋아하던 사람을 싫어하게 만들며 그 관계를 깨어버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욥은 본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자신의 소유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처음 고통을 당한 때만 하더라도 1장 21절에서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라고 하면서 그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소유만이 아니라 자신의 몸도 병들고 그 고통이 지속되자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차츰차츰 쌓여져 갑니다. 그 오해가 무엇인지 이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자신이 고통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라고 합니다. 욥은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이라는 가정을 통해 자신에게 닥친 모든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빼앗으셨기 때문에 나의 고통은 누구도 막을 수 없으며 또 하나님이 빼앗으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지금 뭐 하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라고 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13절에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시지 아니하시나니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에게 고통을 주는 이유는 그분이 진노하셨기 때문이라고 단정합니다. 우리에게 예기치 않은 고통이 왔을 때그 모든 주체를 하나님으로 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일어난 것은 맞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조차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지만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공부를 안 하면 당연히 시험을 못 보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시험 기간에 도와주시지 않았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을 무리하게 확장하거나 지혜롭지 못하게 운영하면 사업이 어려울 수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힘들게 하셨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자기 탓입니다. 또한 세계의 경제 상황, 한국의 경제 상황이 안 좋아서 사업이 힘든 경우가 있고요. 요즘같이 전염병이 돌 때에 마스크 없이 다닌다면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또한 모든 고통의 주체를 하나님으로 보는 것에 더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화가 나셔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더욱 위험한 생각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진노하셔서 화가 나셔서 신성 모독으로 예수님께서 고통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나님은 화가 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며 슬퍼하셨고 같이 고통스러워하셨고 아들을 보며 눈물 흘리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고난이 왜 일어난지 알수 없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기에 그 고난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편협한 주장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혹 어떤 사람의 잘못에 의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고통받는 이를 볼 때에 가슴 아파하시며 불쌍히 여기시며 그 사람 곁에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기에 진노하시는 하나님은 욥의 오해라고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하나님은 고통받는 자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욥은 가령 내가 그를 부르므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라고 합니다. 본문에서 내가 그를 부름으로의 히브리어 동사는 단순한 부르짖음을 의미하는 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어떤 대상에게 특정한 응답을 유도해내기 위해 부르짖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부를 때에 대답해 달라는 것이죠. 특히 본문에서는 욥이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향해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사태에 대해 해명하고 법적인 해결을 위해 나와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곧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욥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17절부터 보시면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라고 하는데 이러한 큰 고통과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 데 따른 욥의 낙심을 나타낸 것입니다. 기도란 자녀가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녀의 간구를 듣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예수님까지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 자녀의 기도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고 모두 듣고 계십니다. 다만 자녀가 요구할 때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 침묵을 못 견뎌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침묵을 통해 우리 자신과 하나님을 더욱 깊이 묵상하며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기 위한 단계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은 고통 속에서라도 기도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고통 속에, 하나님의 침묵 속에 힘든 시간을 겪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며 가장 적합한 때에 선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욥의 세 번째 오해는 무죄한 자나 악한 자나 다 멸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세상에 질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고 의인은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 합니다. 그런데 욥이 보기에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22절에 보면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의인이나 악인이나 다 똑같이 여기셔서 멸망시킨다는 것입니다. 욥이 볼때 이것은 정당한 결과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에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처럼 보이며 그것을 비웃으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은 악인들의 손에 넘어간 것처럼 보입니다. 욥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인간이 아무리 의롭게 살았다고 할지라도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또한 사람의 멸망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겪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한 죄인들을 오히려 사랑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사망의 값을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멸망시키는 분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셔서 살리는 분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롭게 살면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셔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하면 자신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힘든 일을 당하고 있으면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주님을 섬기며 사는 사람입니다. 복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어떤 핍박과 환난이 오더라도 그 사랑 때문에 견디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몇 가지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자신이 고통을 당한다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은 고통받는 자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라고 생각했으며, 무죄한 자나 악한 자나 다 멸망한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즐기시고 기도를 듣지 않으시며 멸망시키는 것을 기뻐하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고통을 마음 아파하시며 그 자리에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힘든 어려운 가운데 아무 잘못이 없으셨지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더욱더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하나님의 침묵이 있는 것 같이 보였지만 하나님은 고통받을 때그 아들과 함께 하셨고 그 아들을 살리셨으며 그 우편에 앉혀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그 자녀의 고통을 그냥 두고 보지만은 않으십니다. 그러기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시험과 고통을 당할 때 자연스럽게 주님을 원망하는 한없이 나약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그때라도 저에게 믿음 주셔서 주님을 놓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며 더욱더 깊이 주님과의 교제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가운데서도 항상 주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